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화 집사님, 사라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질투가 이미 심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군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욱 큰 도전과 시험을 겪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함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먼저 당시 이방 왕국들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경우에 기존의 왕과 그 집안이 철저하게 제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의 기름 부으시고 몇 년이나 흘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20년 동안 사울은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했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싸웁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합니다. 사울은 일시적인 화해 자세를 취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사울이 일시적인 살해 계획을 철회하게 만듭니다.
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또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감정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진동할 것이 진동되고 흔들릴 것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셔서 모든 것이 요동할 때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결국 인간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저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막 억울하거나 두려울 때면은 저도 제 마음이 잠잠하지 않고 막 흔들리고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왜 잔잔하던 물에 누가 돌을 던지면 물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요. 그럴 때 저는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요. 오리를 가라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했잖니. 그렇게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아주니 제 마음이 막 흔들리던 마음이 잠잠해지기도 하죠. 때로는 너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출렁이던 마음은 네 아버지 하면서 원래대로 그 흔들림을 멈추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변덕스러운 마음과 질투하는 그 마음이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좀 더 깊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뿌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가 깊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나 사정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라 자매님이 다음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두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치게 하고 침대에 다른 형상을 놓아서 도망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네,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는 건 멋진데 왜 거짓말까지 했을까요?
네, 그 고대 문학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도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네. 하지요. 또 기억해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에 자신의 도시를 배신하는 어떤 면에서는 에서 히브리인들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해야지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어떤 원수를 숨겨주는 행동, 이렇게 우리 오늘날 지금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여인들의 위치가 약자인지 아니면 그 여인들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약자들에게 강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네.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 네. 여성들, 이 시대의 여성들, 또 이 시대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이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라고 굉장히 공평한 척하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방법도 옳아야죠 라고 하면서 법을 피해가려는 네. 도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 맥락 전체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금 현대 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이 성경의 원리들을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갈이 거짓말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미갈이 잘못한 거라고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어떤 논리와 법률과 우리의 어떤 구조와 맥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성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맥락 전체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가난해야 돼. 이거는 공산주의적이지만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신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부족하지 않게 대주실 수 있는 왕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또는 그러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아보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도 파라오의 그 애굽의 왕의 권세를 무찌르시지만 그 땅에 가난하고 핍박된 자들 그들도 같이 출애굽하게 하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기준이 그냥 문자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맥락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서 흘러가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미갈은 지금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살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갈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미갈이 적절한 일을 한 것으로 반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극도로 주장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 논리가 맞고 저 논리는 틀리라고 하는 이 자의적인 이분법에 너무나 갇혀서
네.
하나님의 큰 맥락을 보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일을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위를 바라보지 않고 너와 나, 나와 너, 적과 우리 이렇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저희는 네. 이 미갈의 하나님의 해석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 맥락 안에서 미갈의 연약한 생존을 위한 그 상태를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다윗을 보호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해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유연한 자세,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요청하시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흑백 논리로 보면 계속해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맥락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을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도 같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울을 보며 가장 아파하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른 제국들은 그냥 왕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왕의 얼굴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통역을 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사람은 영어를 하든지 독일어를 하든지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언어를 경청하고 그래서 회중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정말 강사는 누구죠? 강사는 외국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은 이 원래 강사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청해요. 그런데 회중이 듣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죠?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의 네.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이 해석해주는, 비춰주는 말씀, 비춰주는 얼굴, 비춰주는 내용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사는 누구예요? 진짜 원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외국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통역하는 사람은 양쪽의 언어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통역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씀을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네.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은 강의가 너무 강의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은 강사님께 100% 드려야 되는 칭찬인 거야. 경배인 거야.
아멘.
그런데 왕이 거기서 이거 내가 받을 칭찬과 경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바보인 거죠. 자기가 가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강의의 네.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이 모든 감사와 칭찬은 자기가 혹시 받더라도 통역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네.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속에 통역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경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복을 이 얼굴 빛을 이 길을 세상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역자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의 구조는 이스라엘 왕이 주목받는 모양이 아닌 거죠. 우리는 심지어 다윗에게도 주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네.
찬미하는 것이죠.
네.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은 자기가 자기 말씀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있다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한 것이죠. 진짜는 옆에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던 사울.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역할로 부르셨구나, 내가 왕이구나라고 했을 때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이 빠졌던 선민의식, 우리가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열방의 빛이야 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본질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빛을 비추는 통역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것을 잊어버렸던 것이고 그의 모양을 보면서 가장 아파하신 분이죠. 사울은 그냥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 제사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자기가 질투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의 자의적인 통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의적인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부르신 사람들,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네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통역해서 비춰주는 존재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다라 라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고 듣고 있고 통역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경청하지 않고 통역자가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하면 그 통역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풀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청하려는 그 관계를 지키고자 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중 식구들 모두 사울과 같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달려가서 엎드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뿌리 깊이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조카 집사님, 사라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진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사람들의 계획이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아왔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조선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남조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다 할지라도 남북을 향하신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아버지 남과 북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제가 축구를 하게 됐어요.
축구요?
네. 오. 제가 어릴 때 축구를 잠깐 했었는데
네네.
그 기억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냥 주 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훌륭합니다. 네. 자,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네네.
그 언니가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맛있는 음료 마시러도 갔었는데 아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아기가 귀엽게 보이면은 시집갈 나이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나이가 됐나 봐요.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각자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을,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여러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마을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어디와 어디에 가까이 가셨다고 하고 있나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벳바게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좀 낯선 이름인데요.
저도 벳바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자, 위치상으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우리는 이 위치적인 것보다는 벳바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벳바게라는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벳바게는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파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파게는 설익은 무화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통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 5번 정도 열매가 맺히는데, 6월절이 다가오면 조그만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열리는 무화과를 일컬어서 파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름이 파게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원래 무화과 나무 열매 이름은 테에나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열리는 열매만 파게라고 해요.
같은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가장 처음으로 열리는 파게는 맛이 없고 떫기 때문에 상품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그냥 따서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다음에 열릴 열매를 위해서 따주는 게 좋아요.
일종의 가지치기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상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굳이 파게를 따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냥 내버려두는 건가요?
그건 파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파괴를 필요로 하는 건가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파괴라도 먹으면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파괴를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29절에 나온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라고 했잖아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바게는 파괴를 뜻하고, 이걸 이름 그대로 번역하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의미를 생각했을 때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파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삶이 공고하고 힘든 연약한 사람들이 벳바게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바로 이곳 벳바게를 지나가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조차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또 다른 마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디가 나오고 있죠?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하셨네요.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요?
자, 성경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곳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여기도 또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따로 격리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나병 환자가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곳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도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네요.
네, 그렇죠. 당시 시대에 최하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굳이 이런 동네를 지나가셨던 거예요.
마지막 발걸음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내심 기대하기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왕으로 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죠. 단, 세상의 왕이 아닌 연약한 자들의 왕,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넓은 도로를 거쳐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가로질러서 궁궐에 들어갔겠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마을만 살펴봐도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막 가져와도 괜찮은 건가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보내는 주인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나귀 주인은 왜 그냥 나귀를 내어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나오셨던 공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바다도 파도도 귀신도 전부 굴복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면 혹시 사람 아닐까요?
맞아요.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거부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 길목에서 이를 모를 나귀 주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너의 나귀를 사용하길 원한다. 자, 그러자 이를 모를 나귀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나귀의 주인의 순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나귀를 그냥 내어주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셨는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건가요?
그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말씀만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잠깐 스가랴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을 좀 이야기해보면 AD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또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한 건가요?
네, 맞아요. 가장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중 일부가 좀 전에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려움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라면 자, 상식적으로 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병마를 올려타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고 있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조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왕은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 다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보면 10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상한 점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건가요?
지금 열강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오신 왕이라면 누구를 무찔러줘야 할까요?
당연히 적들이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 누구의 병거와 누구의 말을 끊겠다고 하고 있나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이상하네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 자기 백성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러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기존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망하게 한 후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망하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망하는 건 눈앞에 존재하는 이 땅의 세력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병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존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말의 힘들, 결국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이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끊으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런 나라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정말 다르네요.
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의 예언된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공관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병거와 말의 힘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친히 더욱더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생각해보면 그 당시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마치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온갖 횡포와 폭력을 일삼던 정치 세력과 폭력의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기존의 세상 권력들이 무너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내가 의지하고 갈망하는 세상 나라를 향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감으로써 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도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아닌 것처럼 계속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부터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하자매는 어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욕심이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것도 가지고 싶고 또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생활도 하고 싶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바로 세상의 것을 끊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끊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야 가야 할 길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벳바게, 또 예수님께서 또 살펴보셨던 베다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었던 곳을 향하여서 우리도 시선을 머물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